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잇따른 위협, 그리고 북한의 인권 등을 북한의 악행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압박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대화 시도를 거부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밖에 한일 간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자제심을 갖고 대처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로부터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시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이 라마디시 장악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며칠 안에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라마디에서 지난 사흘간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난주부터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라마디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ISIL이 장악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5일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이 끝난 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오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예멘 남부 도시 아덴을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거처와 지역 민병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공항 등에 집중됐습니다. 아직 이로 인한 사상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은 구호품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인도주의적 휴전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연합군과 반군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불린 구제금융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이 급등했습니다. 국제채권시장에서 오늘 2년 만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은 23.5%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그리스 주식시장은 불안 심리가 반영돼 2%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유로존 채권단과 구제금융의 마지막 분할금을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올여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8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루이스 데 귄도스 경제장관은 그리스와 며칠 안에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동부 지역에서 교전 중 붙잡은 러시아군 두 명을 수도 키예프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오늘 AP통신에 현재 러시아군 포로들은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에 의해 신문을 받고 있으며 키예프로 압송되면 언론에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의 슈차스티아 마을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우크라이나 내전에 러시아군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 남수단의 북부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과 지난해 정부군과 반군이 체결한 휴전협정에 반복적인 위반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남수단 정부군이 유니티즈를 공격해 10만여 명의 집을 잃고 국제구호품 전달이 중단되는 등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반군 역시 어퍼나일주의 말라칼 마을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기구인 정부 간 개발협력기구도 남수단 정부와 반군 양측이 스스로 체결한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장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미한동맹의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Security concern that we share together is North Korea.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 첩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데 대해 비방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출신 탈북자 장진성 씨가 네덜란드 명문 레이덴 대학에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북핵 문제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미한동맹의 현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두 나라 사이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ecurity concern that we share together is North Korea. Let me underscore, there is no daylight, not an inch, not a centimeter.
케리 장관은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약속을 어기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도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한 간 고위급 회담에서의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5자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북한이 위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와 유엔의 제재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선 안 되며 북한 지도부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합리적 방법을 찾으려는 손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continues to pursu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t continues to break promises and make threats.
케리 장관은 미사일 시스템이나 핵무기 추구는 위험한 방향이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또 다른 도발적인 사례로서 유엔과 다른 모든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동과 연계가 있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공개 처형 같은 숙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ir behavior is against all notions of conscience, all standards of behavior anywhere in the world.
캐리 장관은 이 같은 사례들에서 북한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와 함께 미일 방위 지침과 관련해 개정 과정에서 한국과 오랜 대화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국제법에 위배되거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차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관된 메시지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으나 북한이 하루빨리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오늘 청와대 접견에서 강력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연합 방위 능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음 달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방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또 오늘 고려대학교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북한처럼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국가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사이버 공격 국가들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행한 연설에서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사이버 공격 국가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북한을 일례로 들었습니다.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officials earlier this year are one example of the use of such a tool.
캐리 장관은 소니사 해킹 등 북한의 도발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올해 초 북한 당국자들을 겨냥해 취한 제재들은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의 자국 내 인터넷 통제도 비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비판자들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고 나아가 통제 기술을 수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21세기의 세계는 인터넷이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정부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을 제한하는 정부로 나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는 반대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낮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장 극심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정부들은 인터넷을 사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글을 쓰는 운동가나 언론인을 억압하고 외국에 있는 비판자들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처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문제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되고 억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미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비난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리 장관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왔지만 대학에서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 첩보 공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한 데 대해 비방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과 관련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현 부장이 숙청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대통령에 대한 저열한 비방 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지도자에 대한 예의는 물론이고 반여성적이고 반인륜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북한 스스로 그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북한은 이러한 저열한 비방 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자기 내부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이 18일자 담화에서 동족을 헐뜯고 비방을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역시 편집국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운운하는 등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며 무력 대응까지 경고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이런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이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대남 관계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이제 늘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관계 개선의 어떤 의지 이런 것보다는 대치와 긴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군을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원칙을 한 번 더 내세우고 그게 또 대남 우위를 가져갔다는 어떤 정치적인 선전에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더 주목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편 북한 매체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정원의 현 부장 숙청 발표를 비난만 할 뿐 관련된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기록 영화에선 현 부장의 모습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숙청한 간부의 모습을 비교적 빠르게 삭제해온 것과 비교할 때 현 부장의 모습이 숙청 열흘이 넘도록 기록 영화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군부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현 부장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영철 관련된 부분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북한 내부의 유언비어나 또 군부 내의 사기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현영철 관련된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 매체들이 최근 현 부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대북 비난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볼 때 현 부장이 숙청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 부장의 숙청 관련 첩보는 관계 기관 간에 공유된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현 부장을 기록 영화 등에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이 됐다는 한국 정보부의 발표에 대해 이틀째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18일 전국 연합 근로단체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영철 숙청설과 관련 악취 풍기는 악담질이라고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17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성명을 통해서도 한국이 북한을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영철 부장이 숙청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지난 13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첩보를 공개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후 처형된 간부가 7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30일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현영철 숙청과 관련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서 현영철 숙청의 배경과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4월 30일에 처형이 됐다고 한국의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예예. 예.
이 현영철이 처형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북쪽에서 발표를 나온 게 없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지만은 지난 5월 15일 날 그 110 군부대라고 할까 신청에 있는 그 양호장을 저 김정은이가 방문할 때 현영철이가 수행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을 보면은 숙청되지 않았나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뭐 회의 중에 졸다가 또는 뭐 말대꾸를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숙청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까, 불경죄, 저기 유일 용도 제재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에 대한 절대 권력을 승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이제 숙청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나로서는 이 현영철이가 2010년 9월에 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이죠. 뭐 인민무력부장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김정은이의 인민군 군대에 대한 정책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불만이라는 건 역시 군이 그동안에 그 외화 사업 외화 보리 사업 같은 거를 독점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군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던 일부를 그 당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인민군대의 그 물자 보급이라고 할까 이런 조달 문제가 신통치 않아서 특히 그 김장성태기가 있을 때는 연료를 석탄을 중국에 너무 많이 수출을 해서 동사 상태 얼어 죽을 정도로 인민군대 병사가 추웠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 무슨 뭐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데 인민군대가 동원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가 비축되지 않고 군사용으로 돌릴 수 없게 되니까 이런 데 불평이 있지 않았나 그런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반당, 반혁명 또는 군벌주의, 최고 전함에 대한 불경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가 있겠죠.
네. 일부에서는 그 나이도 좀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올해 31살인 그 김정은으로서는 이 아버지뻘이 되는 또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그 당 간부나 군 장성에 대해서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이런
그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후계자로 임명될 때는 선대 밑에서 근무했던 그 간부들, 노 간부들을 옆에 있는 것이 좀 귀찮죠. 잔소리 많고 뭐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는 것 같고 또 경험도 부족한 본인으로서는 그 어른들을 모시기가 거북하고 하니까 제거하는 건 당연하죠. 제거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하느냐. 근데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숙청이. 그리고 네. 너무 가혹하고.
보도대로 그 처형하는 방식이 대단히 잔인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수를 그렇게 숙청 내지는 처형을 하다 보면 이 최고 지도자와 간부 간의 신뢰관계에 그 많은 손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이거 지금 처형 방법이 그 옛날에 그 스탈린 시대 1930년대 그때 그 소련에서 숙청했던 그보다 더 가혹하거든요. 지금
네.
뭐 인원이야 뭐 소련의 인구가 많은 데니까 뭐 1,500명 가운데 체포한 게 한 1,500명 되고 1,500만 정도 되고 그래서 숙청된 사람이 한 200만에서 300만 된다고 하니까 뭐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처형 방법이 가혹하다는 거죠. 그 총살형에 처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무슨 뭐 고사총 같은 걸 동원됐다든가 지금 들리는 말로서는 화염방상기까지 동원해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말 그대로 공포 정치죠. 이런 식으로 밑에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그래서 이 공포 정치 하에서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안 하겠죠.
네.
뭐 건의하는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예스맨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은 속에서는 얼마나 그 좀 공포심이 떠올면서 불평이 많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신뢰가 구축될 수가 없죠.
네. 자, 이런 북한의 공포 정치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북쪽에서는 자기들 김정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데도 있지만은. 나는 언제나 남북 대화를 그동안에 전 700여 회 남북 접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상대방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남북 대화가 안 돼요. 불안할 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런 숙청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직 김정은의 그 체제가 안정되지 못했던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남북대화 같은 거 남한과 접촉을 할 때 그 황색바람이라고 할까 해독사상
네.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남북대화를 북쪽에서 스스로 견제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대화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죠.
네. 과연 올해 1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북쪽이 19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이제 그 투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뒤쪽에서 뒤쪽 경제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우리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대기업이 북쪽의 중요한 곳에 직접 투자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관계, 북쪽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럴 경우에 북한 동포의 이 불만?
네.
혹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밖에의 긴장을 조성해서 그걸 안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NL선 우리 서해 해상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든가 혹은 우리에 대한 도전 무력 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남북 간의 관계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되죠.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서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북한 식당이 술과 약품을 허가 없이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북한 식당 평양관이 술과 약품을 허가 없이 팔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발행되는 프로톰 알로 신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세관조사국과 경찰은 15일 오전 수도 다카의 바나니 지역에 있는 평양관을 수색했습니다. 당국은 식당에서 맥주 94캔과 위스키 10병, 북한산 비아그라 210알을 압수했습니다. 비아그라는 남성들의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식당 관계자 한 명도 체포했습니다. 세관조사국의 모이눌 칸 국장은 이 신문에 평양관이 술을 불법적으로 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술을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칸 국장은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사관 측이 이날 수색을 방해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국장은 또 방글라데시 외교부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며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3월에도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이 불법 활동에 연루돼 추방됐습니다. 27kg의 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싱가포르를 출발해 방글라데시로 입국하던 손영남 경제참사관의 가방에서 총 27kg 무게의 금괴 170개를 적발했습니다. 이 금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참사관은 당시 자신의 가방 내부를 보여주길 거부하다 공항에서 10시간의 조사 끝에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풀려났고 금은 압수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즉각 방글라데시 주재 리송현 북한 대사를 소환해 강력 항의하고 손 참사관을 추방하도록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국에서 손 참사관을 기소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방글라데시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앞으로 또다시 북한 외교관이 범죄에 연루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비와 본국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주류 밀매가 노상에서 이뤄져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550만 크로나 미화 64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양지원과 식수위생, 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스웨덴 정부가 지난달 17일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미화 64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와 2013년에도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미화 92만 달러와 169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전스의 대북의료 지원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VOA에 프리미어전스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이 단체와 함께 2016년 중반까지 2년 동안 대북 의료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금은 황해남도 내 병원과 보건소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웬글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지난해 프리미어전스와 유니세프를 비롯해 유럽의 구호단체와 유엔기구, 스웨덴 적십자사의 대북사업에 약 5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웬글린 대변인은 올해 스웨덴 정부의 총 대북지원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스웨덴 정부가 북한 지원 사업에 매년 4천만 크로나, 미화 500만 달러 정도를 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올해 대북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이 가운데 850만 달러를 영양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임산부와 가임 여성,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 명에게 비타민 등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또 500만 달러를 식수와 위생 사업에 투입해 주민 2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와 임산부 70만여 명에게 홍역과 결핵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33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를 포함한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health sector, there is a great inadequate facilities and also need for supplies to support.
북한은 현재 의료 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외국 제품 사용을 수입병으로 규정하고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변한 국산품이 없는 데다 그마저 품질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외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수입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입병 근절을 강조하자 북한 언론은 연일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3월 30일 모든 것을 수입해 쓰는 사람이 바로 현대판 노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북한 당국이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것은 경공업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경공업, 즉 비누라든지
치약,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들이 일부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새로 들어온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에 유통을 시켜서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제품의 비중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탈북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수입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입니다.
의류, 신발 이런 것도 다 아마 저기 국산보다는 그 수입산이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지금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수입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권효진 씨는 수입병이라는 말은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1980년대에 북한 인민 모함부 협주단 연극부에서 수입병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런 개그 콘서트를 하나 했어요. 덮어놓고 상표에 다른 나라 이름이 붙어 있거나 다른 나라 영어나 뭐 그 외래어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상품이 좋다고 인식했거든요.
이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가 가동을 멈추자 중국산 제품이 장마당을 통해 북한에 쏟아졌습니다. 외국 제품의 범람은 북한 사회의 풍속도를 바꿔놓았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른바 오장육기를 갖춘 사람이 잘 사는 사람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첨단 가전제품을 많이 가져야 행세를 한다고 탈북자 최수경 씨는 말합니다.
2000년 초반까지도 오장육기였는데 이제는 그 유행이 다 사라지고 북한도 뭐 오장육기 이런 것보다는 좋은 테레비를 넣자 하거나 좀 이게 좋은 냉장고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오장육기란 이불장, 양복장, 찬장, 책장, 신발장 등 오장과 TV, 냉장고,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와 녹음기 등 육기를 말합니다. 탈북자 권효진 씨는 북한에서는 당간부와 군 장성 등 권력자일수록 외제 사치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경 압록강 두만강을 수비하는 국경경비총국 경치위원, 그러니까 국경경비총국에서 왕이죠. 그리고 딸이 결혼식에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란다가, 아파트 베란다가 거의 한 10m 되거든요. 그 아파트가 되게 커요. 10m 되는데 일본 아사히 맥주병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을 둘러보니까 방 안에 문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일본 겁니다. 메데니 자판이라고 썼는데 그 정도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쓸만한 국산품이 없는 데다 품질도 나쁘다는 겁니다. 다시 최수경 씨입니다.
국산 TV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북한은 국산, 국내에서 테레비를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나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것도 만들지 못하죠. 근데 요새 북한 사람들이 모든 가정에 테레비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테레비가 전부가 수입산일 거 아닙니까?
한편 북한의 특권층 사이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한국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특권층 사이에서 쿠쿠밥솥 등 한국식 소비 행태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마당에서는 한국산 제품을 사기 위한 일종의 은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놓고 한국 제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중국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권효진 씨입니다.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급이력 있는 걸 달라. 예. 그러면 이제는 그 말 없는 그 형태를 보고 파는 사람이 딱 알아맞힙니다. 네가 뭘 요구한다는 거 이제는 그 정도 이제는 심리가 발달돼가지고 예, 그렇게 다 통하고 있어요.
국정원은 또 북한에서 한국산 가전제품을 쓰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자가 네덜란드의 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제 모습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출신 탈북자인 장진성 씨가 네덜란드의 명문 레이덴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시인으로 한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뉴포커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당에 그러면 어떻게 그 북한에서 그 권력 중심적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는 지난 3월 12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이어 김 씨 3대 세습 권력 구조와 북한의 감시 체제인 인민반, 북한의 선전 선동 체제, 노동당과 군의 관계 등을 주제로 지금까지 5차례 계속됐습니다. 북한인이 하는 북한학이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장 대표의 강의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학교 측은 장 대표의 모든 강의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해외 대학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특강을 한 적은 많지만 정규 강의를 맡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한국에서 탈북자 출신 1호 박사로 알려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1999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빙 교수를 지냈고 평양사범대학 교수 출신의 탈북자인 김현식 교수가 2003년에 미국 예일대학에서 초빙 교수를 지냈습니다. 레이덴 대학은 올해 초 장 대표를 초빙 교수로 임명하면서 그가 북한 정권의 내부 체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대학에서 이런 강의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학의 램코 브레커 한국학 교수는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장 대표의 강의가 북한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you're getting a very complete, rather unique perspective on North Korea.
장 대표의 강의가 북한에 대해 완전하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6세기에 설립된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레이덴 대학은 지난 1989년에 한국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한국학과가 있는 이 대학은 특히 지난해 북한 정권의 통치 원리와 기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북한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 북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계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당, 이 노란자위를 보지 못하고 당이라는 이 노란자위를 보지 못하고 이 껍데기만을 보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04년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한국 입국 후 2010년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라는 시로 유명한 장 대표는 미국의 세계적인 출판사인 랜덤하우스를 통해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영문판인 디어 리더를 출판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는 현저히 다른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탈북민들의 자립정착을 위한 인간관계 적응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가 신현인들은 가식이 없고요. 솔직하고. 여러분 솔직한 사람 보면 왠지 편하죠. 예.
토요일 오전 10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주말 아침인데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위 강의실은 약 30여 명의 탈북민들로 붐빕니다. 세조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간관계 적응 교육 현장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적응 교육을 통해 탈북민들의 자립정착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인간관계 적응 교육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이탈주민의 그 어떤 자살률이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회적인 어떤 약자 그리고 다문화 그런 사회에 있어서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높여서 자살률을 더 줄임으로써 오히려 궁극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탈북민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토요일 자유시간을 할애해 인간관계 적응 교육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강의 내내 적극적이고 진지한 모습입니다.
성공적으로 말할 때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아, 참 두 사람은 자연스러워. 저 편안해. 근데 왠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없어서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불편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내 스스로 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외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라고 욕구를 받는다면 이미 이 단계에 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세요.
총 3개월의 교육과정 동안 5명의 전문 강사가 단계별로 주제에 맞는 강의를 펼치는데요. 마음빛 심리상담센터의 윤정화 박사는 인간의 욕구 그리고 발달의 사이클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윤정화 박사의 얘기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인간의 욕구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달 단계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단계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가졌으면 하는 거고요. 앞으로 교육들은 이들이 심리 내적인 어떠한 아픔들이 있고 또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 사람들이 또 깊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성장되는 과정의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외로움이나 소외감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한 것에서 자기의 어떠한 자아 존중감 또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 또한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충족이 되기를 원하죠.
탈북민들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고 이런 점 때문에 인간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 강의 내용 중에 감사하는 생각을 늘 갖는 것이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데 모든 교육생이 공감했는데요.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강의가 너무 공감되는 게 사회적인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나쁜 모습을 서로 받아들이고 나도 좋게 보고 이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처음에 금방 왔을 때 성격적인 부분에서 문화가 좀 다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죠. 공격적으로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좀 대응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또 이렇게 다 조직을 해주고 하니까 솔직히 외로움도 일대 많이 달래지고요.
사람마다 다 인간관계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사처럼 뭐 자아실현 욕구 이거를 배우면서 또 다른 어떤 저희 자아의 욕구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나 자신도 남이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실감 있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는 충동적으로 말할 때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아, 참 두 사람은 자연스러워. 저 편안해. 근데 왠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없어서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불편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내 스스로 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외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라고 욕구를 받는다면 이미 이 단계에 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더라. 내 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더라.
윤정화 강사는 교육생들에게 항상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그리고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위의 인간관계 적응 교육은 올 한 해 내내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데요. 4월에 시작한 이번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난주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그 논란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나요?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35주년 기념식이었는데 양쪽으로 나눠진 갈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5.18 기념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족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같은 시각 그러니까 1980년 당시 그 시민군 투쟁 장소인 전남도청에서 열린 별도의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식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기념식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거나 부르지 않는 편으로 나눠서 혼란을 둘러싼 갈등의 모습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의 공식 노래와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거죠?
네. 5.18 기념식의 공식 노래는 그 님을 위한 행진곡. 요즘 한국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채택된 것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형식을 함께 부르는 재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합창단의 노래를 들을 것이냐 합창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5.18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 재창을 주장하고 있었고요. 행사의 주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재창은 안 된다. 합창단의 노래를 위주로 하는 합창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재창을 거부했던 이유는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에 이 노래가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그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5.18 유가족 단체가 이 노래를 재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래에 부르는 형식을 둘러싸고 서로 각기 다른 입장에서 서로가 국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35년 전에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정신을 기리자는 행사였을 텐데 반쪽 행사가 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쪽으로 갈라진 마음은 어젯밤 열린 그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 행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야제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뭐 야유가 쏟아지고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급기야 20여 분 만에 자리를 뜨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역시 이유는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의 그 기념곡 지정이 무산된 것, 재창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오늘 정부 공식 기념식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서로 임을 향한 행진곡이 노래가 나오자 같이 일어나서 부르기는 했는데 한쪽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고 다른 한쪽은 그냥 선체로 노래를 불러서 언론 카메라에 집중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요트 한 척으로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한 남성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혼자서 어느 항구에도 정박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7개월 동안 바다를 누빈 사람인데요. 210여 일 만에 세계 일주를 끝낸 주인공은 53살의 김승진 씨. 16일 오후에 충청남도 당진 외목항에서 이 사람의 한국에서는 첫 번째,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이 성대한 귀향 행사가 열렸습니다.
혼자서 요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넜다는 것, 그것도 세계 일주를 해낸 것,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맞습니다. 주인공인 김승진 씨는 탐험가이면서도 방송 프리랜서, 독립 PD입니다.
네.
세계 곳곳을 모험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 영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인데요. 지난해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희망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희망항해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바다에 나서는 그 요트의 이름이 아라파니호인데 이게 한국말로 바다 달팽이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몸을 싣고 희망을 향해서 바다로 나갔던 겁니다.
네, 바다 달팽이 호 요트를 타고 서해에서 다시 서해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어떤 경로로 또 세계 일주를 한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태평양에서 남극해로,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그러니까 뭐 동남쪽에서 동북쪽으로, 동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인 겁니다.
네.
충남 당진의 외목항을 출발해서 적도를 지나서 피지, 칠레의 케이프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희망봉,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을 거쳐 다시 서해 외목항으로 돌아온 건데요. 김승진 씨가 타고 떠난 요트, 크기가 길이가 한 13m, 높이가 17m 정도였습니다. 900리터의 물, 그리고 7개월째 건조식품을 실었고요. 41,900km의 바닷길을 항해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은 211일이었습니다.
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조건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뭐 돛을 올리고 내릴 때에도 또 요트 안에 음식을 보관하고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고장이 나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네.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수리를 해야 했고요. 바다에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그 케이프온을 통과할 때는 5일 내내 뭐 강풍과 높은 파도와 싸워야 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네.
칠레 남단과 남극 사이에서는 전복의 위기를 두 차례 겪었다고 하고요. 그 인도네시아 바다에서는 해적을 만나서 아주 겨우 피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거친 바다를 정복하고 돌아온 김승진 씨가 밝힌 감격의 찬 소감이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지구라는 별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 아름다운 별에서 태어나는 것만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한국 사회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요트 세계 일주를 한 김승진 씨는 또 어떤 도전을 앞으로 하게 될지 그 얘기도 좀 궁금하군요.
네. 김승진 씨의 다음 도전은 요트 레이싱 팀을 꾸리는 거랍니다. 세계적인 대회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도전 역시 자신 스스로 또 한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 도전들이 다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서울에 사는 보통 가구가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2014 서울 서베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범한 서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자료겠군요.
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적인 가정의 모습이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구주,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세대주죠. 세대주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49살이었습니다. 평균 가족 수는 3명이 채 안 됩니다. 2.65명이었고요. 월 평균 소득은 뭐 미화로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23.3%로 많았고요. 서울시민들은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을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군요.
네. 아무래도 돈이 좀 많으면은 여러 가지로 좀 편한 것이 많다. 뭐 이렇게 해석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15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적인 행복 점수, 서울 시민의 행복 점수는 72점이었고요.
네.
월 소득이 뭐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달러 정도 미만인 서울 시민의 행복 지수는 60.3점. 5,000달러 정도 이상의 서울 시민은 행복 점수가 74.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